B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신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친 부장은 이날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블링컨 장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친 부장은 회담장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장관 회담에 참석한 화충인 중국 외교부부장은 트위터에 이번 만남이 미중 관계를 양국 정상이 발리에서 합의했던 대로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 긴장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중국 정찰 풍선 사건 등으로 고위급 회화가 끊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온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안 핵심 조항들을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구성된 사절단을 만나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 약속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중재안을 설명하고 난 뒤 푸틴 대통령은 이 안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훨씬 이전에 이 분쟁을 시작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 반격 초기 단계에서 양측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관리들이 18일 밝혔습니다. 영국군 관리들은 정규 전황평가에서 러시아군 손실이 지난 3월 바흐무트 전투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가장 격렬한 전투가 남동부 자포리저 지역과 바흐무트 근방 그리고 동부 도네츠크 지역 서쪽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들 지역에서 공세를 통해 조금 전진했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어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장관이 1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날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지역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파이살 장관은 이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났고 사우디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파이살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역 안보, 특히 해양, 항해, 수로 안전과 관련해 양국 사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기자들에게 두 장관이 안보와 경제, 관광, 그리고 교통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지역 안보가 외부 감섭이 아닌 역내 당사자들만 담보할 수 있다는 이란 측 견해를 강조했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수단에서 휴전이 18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19일 수단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 마련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RSF 측이 72시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18일 아침 수도 하르툼과 인근 옴두르만시는 비교적 차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휴전 합의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내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합동 성명을 내고 정부군과 RSF가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 기간 군사적 이점을 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과도 정부가 18일 미얀마 군사정권 외무부 장관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을 초청해 비공식 평화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은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만 이번 회담에 참석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이션 TV 태국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난티완 사마르트 태국 외무장관 비서는 18일 미얀마가 완전하게 고립되면 안 된다면서 이번 회의를 옹호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이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북한이 15일 오후 7시 25분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발사의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북한의 이번 발사는요, 지난 4월 13일에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 63일 만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진행되어 온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합동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해서 이뤄진 그런 성격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에 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각종 공격용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연합합동화력 경멸훈련은요,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전력과 또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서 적의 도발 시에 응징과 경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화력시범인데요. 이 한국의 전방훈련장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5차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한 두 나라의 연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고요.
예.
또 북한 역시 자신들의 무력이 어떤 행태의 그 시위성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양측의 강대강 대결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북한 미사일이 780km를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미사일인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북한은 15일 오후 7시 25분부터 7시 33분까지 평양 인근 순안에서 이제 동해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은 고도 50km 그리고 비행 거리는 약 780km를 비행해서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아직 미사일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많이 갖고 있는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일종의 그 저강도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아시겠지만 그 중거리 미사일도 많고 장거리 미사일도 많은데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한국의 그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일종의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띈다면은 이번에 이제 국방성 대변인도 담화를 냈는데요. 담화는 이제 괴뢰 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 규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서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또 외무성, 또 리병철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는데 이번 것은 국방성 대변인 명의입니다. 그리고 과거 냈던 그 북한의 담화는 한국 정부나 그 한국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그 신랄한 그 인신공격 뭐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경고 뭐 이런 것을 했지만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강도가 세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뭐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는데요. 그 동북아 정세나 남북 관계와 이런 거 관계 없이 북한이 상당히 그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는 미사일을 쏠때 쏘더라도 명분을 찾고 또 고강도보다는 저강도 도발을 해서 아마 뭔가 북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63일 만에 쏜 거라고 하고요. 또그 강도도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미사일은 계속 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 이름으로 나온 경고 입장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연합군의 그 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화력 과시 이런 것들에 맞대응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제 미군과 한국군은 8월이면은 이제 연례적인 을지 프리덤 쉴드 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특히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로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9월 말에는 한국의 국군의 날 75주년을 앞두고 첨단 무기들을 대거 동원하는 기념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런 것들을 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아울러서 다음 달 27일이면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그 평화협정, 남북 간의 휴전협정 체결일 아닙니까?
네.
여기 때도 이 대규모 열병식 등을 통해서 무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 상태가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쏜 15일, 마침 도쿄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국가안보실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경고 성명이 바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일에는 그 미국, 한국, 일본의 그 고위 안보실장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하는 도중에 저녁 7시 25분께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세 나라 안보실장이 당시 그 회의를 정리한 그 발표문 성명 외에 이 문제에 대해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을 보면 크게 그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첫째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미사일 또 대량 살상 무기가 동북아와 국제 평화, 안보 또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특별히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도 이미 이번 그 회동에서는 북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세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율을 포함해서 이 3자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고, 아울러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보다는 외교의 길을 택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조태용 실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세 나라 국가안보실장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역시 큰 그 논의의 초점이 됐던 이 중국 문제, 여기에 대한 그 대응 방안 같은 것은 뭘 논의했는지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한미일 그 세 나라 그 안보실장이 회의를 마치고 이제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역 정세, 그러니까 동북아의 정세를 논의를 했고, 자유의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 등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두리뭉술하게 원칙만 밝힌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중국과 관련해서 나왔는지는 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1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네. 이번 회의는 15일 날 열렸으니까 아마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사실을 아마 미리 설명을 하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한일이 공조해서 대치해 나가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마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나는 북한 문제를 풀려면은 어쨌거나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문제만은 되도록이면 갈등 사항으로 몰고 가지 말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무역액이 3천억 달러가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것은 한국, 미국, 한국, 일본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무역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미중이 갈등을 하더라도 경제 문제만은 되도록이면은 협력하는 쪽으로 서로의 공동이익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났다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양국 수석 대표가 북한의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12일에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독자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잠깐 여기서 성김 대북특별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성김 대표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김 대표가 이날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시에 조율된 독자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예, 사실 성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율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독자 제재, 이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제 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공조를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예. 독자 제재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 그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사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게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나라가 각각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 외에는 상당 기간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국가 차원의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사실 이번 주에 미국이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김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이제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할 경우에도 이런 제재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 같은 독자적인 제재 또는 제재 경고에도 이 북한의 행동에 이렇다 할 제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추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분명치 않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사실 현재 가능하지 않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성김 대표는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북한의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한편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도 이날 한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건 본부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 총체적인 접근이 바로 억지와 그다음에 단념시킨 것과 마지막으로 대화 외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끔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는지 최 기자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비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그 핵보유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사실은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러시아의 그 안보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또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지금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의 그 국경 봉쇄로 인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계속하고 이런 상황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회의 문제입니다. 그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 방안은 제 발로 걸어나오려는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거 외에도 과거 그 트럼프 행정부처럼 비핵화를 한숨에 단숨에 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계적으로 해도 어쨌거나 비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 한국은 그 담대한 계획 이거를 발표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경제적 보상 전력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이런 걸 하겠다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성 그러니까 비핵화에 스스로 나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가 풀리려면 미중 관계가 풀려야 합니다. 아무리 남북 또는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된다고 하면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가 됐다가 4개월 만에 성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양측에 정말 그 쌓이고 쌓인 문제는 참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한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논의를 할지 이 굵직굵직한 것만 좀 짚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대체로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양측의 논의는 상호 핵심 관심사에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임박한 현안이고요. 또 타이완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무역 문제 이렇게 상호간에 굉장히 그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측의 논의가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고요. 물론 북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미국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었고요. 여기에서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연 바가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무려 3시간을 넘게 계속됐지만 사실 북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요. 짤막한 네. 언급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압도적인 양자 간의 견한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고요. 실제로 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와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부터는 사실 선언적인 그런 발언 외에는 대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그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없었던 상황이고요. 아예 북한은 국제 문제 현안과 관련해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국무부의 대니얼 클린턴 브리크 동아태 차관보도 14일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만났다고 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 재개하는 것, 소통을 다시 시작했다. 여기에서 만족해야 하는 뭐 그런 방증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과 중국은 원래 그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인권, 경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예. 지난 몇 달간은 그 미중 간에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건 물론이고 미중 간에 이제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습니다. 외교, 국방, 경제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나마 이번 그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는 좀 그 재개되는 소통은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소통이 재개되더라도 분야별로 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경제 분야는 좀 소통이 이미 좀 뭐 한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이미 시작이 됐거나 뭐 이런 예. 분야가 있는데 국방이나 안보 분야의 소통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최근 그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라고 각국의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이런 죄에 거부해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소통도 그러니까 외교나 경제는 좀 되지만 국방 안보 분야는 아직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 언론을 보면 미중 갈등을 막을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장치라는 의미인데요. 이 가드레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인지 좀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미국의 당국자들이 대중국 관계에서 가드레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양측 사이에 그 개방되고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러한 그 개방되고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바로 안정장치, 가드레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말하자면 강대국이고요. 이 두 나라의 말하자면 우발적이든 어떻든 간에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타이완 해역이라든지 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충돌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바로 예. 이런 점 때문에 국방당국 차원에서라도 이런 안정적인 대화 채널 바로 가드레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은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싱가포르 그 샹그리라 대화를 계기로 중국 측에 제안하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사실 이해가 일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예.
어떻게 이것을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중국은 미국이 의사 말하자면 소통을 하자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자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는 이런 적대적인 말하자면 입장들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중국과는 협력해야 될 분야, 또 경쟁하는 분야, 또 적대적인 분야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실 중국 측은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드레일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이번 그 만남에서 뭔가 조금 좋은 조짐이 나타난다고 하면 간접적인 영향으로 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이것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이제 당장 북한 문제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와 그 요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근 그 한반도 문제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국제 문제에서 그 갈등, 국제적 갈등을 그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VOA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중동의 이제 커다란 그 앙숙이 그 사우디하고 이란인데 최근 그 중국이 중재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그 중재 의사를 밝힌 바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이 그 중재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섣부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만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중재를 한다면은 아마 그 북한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고 미국, 한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 너무 이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서울 법원에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통일부 고병삼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북한이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천문전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서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그 북한이 그 한국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 대북 전단의 불만을 나타내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제 강하게 이 비난 성명을 통해서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네. 이제 실제로 이 폭파를 실행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소 제기에 대해서 그 목적이 당장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때든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손해배상액이 44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소송이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국의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또 북한이 여기에 그 응하지 않을 것이 이제 뭐 100% 그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은 어쨌든 계속 그 북한이 응하든 안 응하든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이번 사태가 북한의 그 불법 그적인 행동이죠. 그 파괴 폭력으로 이것을 한국 정부의 그 재산을 그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아마 100% 이기지 않을까 그런 그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돈을 받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온 대로 한국 정부가 소송을 낸 것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 3년 전에 그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이 그 손해배상 청구 그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이것을 그 청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아마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계속 한국 정부는 그 손해배상 청구 그 청구권은 계속 갖게 되겠지만 돈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13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자 구금 시설이 확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국의 그 북한 인권 단체가 이제 그 청문회에서 공개한 것인데요.
예.
중국 무상군의 그 북한 탈북자를 그 구금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대해봤더니 지난 몇 년간 시설물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탈북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다가 아마 중국 당국에 잡혀서 이 구금 시설에 잡힌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예. 이 같은 그 건물 구조의 그 확장을 볼 적에 아마 최소 600명 그리고 2,000명 가량이 이 구금 시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의 인권 단체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중 국경이 폐쇄가 됐었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다 개방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이 개방이 되면 그럼 거기에 갇혀있던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자국 내 그 북한 탈북자들을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서 불법 입국한 주민들로 보고 있고요. 예.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즉시 그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고 또 이 난민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강제 북송을 하지 않고 처우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탈북자들이 체포돼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말하자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보내지 않는다는 르플로망 원칙이라는 것을 존중해서 중국 당국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협조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북중 국경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북한 당국 자체가 이 탈북자들의 말하자면 반입, 말하자면 송환을 밀어주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동이 없었지만 이제 국경이 다시 개방되는 상황에서는 중국 내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고요. 아름답고 상냥한 대통령 부인은 햇살이란 별명을 얻으며 이전에 드센 퍼스트 레이디들에게 지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0대 켈빈 콜리지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콜리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켈빈 콜리지의 가장 큰 자산은 그의 아내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쉽게 사귀고 남편이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내던 시절 기업인 프랭크 스턴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쓴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켈빈 콜리지가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데는 아내 그레이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He was very shy. And as you can imagine,
켈빈 콜리지는 성격이 몹시 내성적이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내 그레이스가 사랑으로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켈빈 콜리지가 좀 덜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레이스 콜리지는 어색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그레이스 콜리지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었죠. 백악관 관리인으로 42년 동안 일한 아이크 후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콜리지 행정부의 90%는 그레이스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그레이스 콜리지를 좋아했고요. 선샤인, 햇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 콜리지의 격려와 따뜻함이 없었다면 켈빈 쿨리지가 정치에서 성공하기 힘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밝고 따스한 햇살 같은 여성 그레이스 애나 굿휴 쿨리지는 1879년에 미국 동북부 버먼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앤드류 굿휴는 증기선 검사관이었는데요. 그레이스는 외동딸이었던 덕분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피아노와 노래 교습을 받았고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버먼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레이스는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레이스가 4살 때 아버지가 일터에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웃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 집엔 그레이스보다 나이가 많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 집 딸을 많이 따랐죠. 그런데 그 집 딸이 클라크 학교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서 일했어요. 나중에 청각장애 학생들을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 그레이스도 나이가 들면서 그 집 딸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클라크 청각장애인학교에 가서 가르쳤죠.
1903년 어느 날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던 그레이스. 문득 고개를 들어 건너편 집 창문을 쳐다보니 내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한 남자가 열심히 면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린 그레이스. 면도하던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네, 그 남자가 바로 나중에 남편이 되는 켈빈 콜리지였습니다. 당시 켈빈 콜리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화당 소속으로 정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레이스를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같이 살던 사람에게 저 여성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사람도 클라크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레이스와 켈빈을 소개시켜줬죠. 나중에 그레이스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면서 처음 간 곳이 시청에서 열린 공화당 집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같이 춤추러 가기도 하고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도 하면서 교제했는데요. 그레이스가 그런 걸 무척 좋아해서 같이 가긴 했지만 켈빈 쿨리지는 그레이스가 노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밝고 외향적인 성격의 그레이스 굿휴와 마렵고 내성적인 성격의 켈빈 쿨리지는 얼핏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켈빈 쿨리지가 말은 없어도 대단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란 걸 알아차렸고요. 같은 버먼트 주의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인 1905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그레이스는 결혼한 뒤에 주부로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레이스 쿨리지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정치에 관여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정치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쿨리지는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레이스가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공화당 집회에 가긴 했지만요. 그 뒤에는 켈빈 쿨리지가 그런 정치 모임에 아내를 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켈빈 쿨리지가 연설하는 자리에도 그레이스를 데려가지 않았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였는데요. 그레이스 쿨리지는 남편이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낼 때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주말 부부로 지내며 두 아들을 기르는 일에 열중했는데요. 1921년에 켈빈 쿨리지가 부통령이 되자 남편을 따라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23년 그레이스 쿨리지는 백악관으로 이사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여행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편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건데요. 새 퍼스트 레이디 그레이스 쿨리지는 전임 대통령 부인들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요, 그레이스 콜리지는 매우 전통적인 아내였다는 겁니다. 당시 신여성 시대라고 해서 언론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죠. 대부분 미국인은 신여성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금주법 시대 법을 어기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여성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레이스 콜리지는 바람직한 중산층 여성의 모범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임 퍼스트 레이디 3명 때문에 좀 골치를 앓았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인상까지 줬는데요. 이제 상냥하고 평범한 보통 여성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환영했습니다.
또 그레이스 콜리지는 전임 퍼스트 레이디들보다 훨씬 젊었고 건강했습니다. 옷차림에도 관심이 많아서 늘 예쁘게 꾸미고 다녔는데요. 콜리지 행정부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세련된 인상을 더해줬습니다.
Very fashionable. She loved the color red.
그레이스 콜리지는 유행의 첨단을 걸었고 빨간색을 좋아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유행을 주도하는 여성이 되게 하는데 이바지했죠. 콜리지 대통령은 아내가 연설을 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사진 촬영은 허용했습니다. 당시 대량 부스를 발행하는 잡지가 많이 나오면서 그레이스 콜리지가 사진에 아주 많이 찍혔는데요. 그러면서 퍼스트 레이디가 행정부를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또 예전에 교사로 일했던 클라크 청각장애인학교와 계속 관계를 맺고 도왔습니다. 의료단체, 어린이 복지단체 일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했고요. 일하는 여성과 여성단체, 또 뭔가 성취한 여성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격려하기도 했었죠.
이게 나지만 내가 아니기도 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미국 대통령의 아내 역할이 우선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부수적인 겁니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단히 훌륭하게 해냈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특히 1924년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무척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아들이 16살이었는데 테니스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에 신발만 신고 테니스를 하다가 이 발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사소한 일로 걱정을 끼치기가 싫어서 혼자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상처에 감염돼서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콜리지 대통령 부부가 크게 상심했죠. 특히 콜리지 대통령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남편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아들의 죽음이 콜리지 대통령 부부와 미국인들 사이를 더 가깝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레이스 콜리지가 일일이 답장하려고 애썼거든요.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레이스 콜리지의 유산이라면 일반 대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콜리지 행정부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고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가 홈런 기록을 세우고 거리에 제주 선율이 넘쳐나고 미국이 콜리지 시대의 번영으로 불리는 호황을 누리면서 콜리지 대통령 부부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콜리지 대통령은 1928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아내와 함께 워싱턴을 떠나서 매사추세츠로 돌아갔는데요. 콜리지 대통령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레이스 콜리지는 그 뒤에도 20년 이상을 혼자 더 살았습니다. 남편이 늘 이래라 저래라 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시받던 때가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등 남편이 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시도하면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0대 켈빈 쿨리지 대통령 부인 그레이스 쿨리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궈페이슝 또는 양마오동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판결을 비난합니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국가 권력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궈 변호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궈 씨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평화적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궈 변호사는 반부패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로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6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을 포함해 인권 활동으로 인해 여러 번 수감됐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의 장층을 보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던 중 다시 체포됐습니다. 궈 변호사는 다시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2022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궈 변호사가 그의 두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미 국무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궈 변호사가 최근 받은 징역 8년형은 그가 광저우 법원이 선동적이고 전복적이라고 판단한 민주화 기사를 게시한 헌법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포럼이라는 인터넷 포털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외교관들이 5월 11일 광저우에서 열리는 궈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하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며 자의적인 구금과 출국 금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궈 변호사를 즉시 석방하고 그가 가족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계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